저 동영상에 나오는 저 인물이 나의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저희 시편 90편 모세 시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로 날아가는 빛과 함께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럽니다. 그것도 실감하십니까? 5살짜리에게 1년이 더 길까요? 50살 먹은 어른에게 1년이 더 길까요? 5살짜리 먹은 아이에게 1년이 더 길죠. 왜 그렇습니까? 5살짜리에게는 1년이 5분의 1이고요. 50살 먹은 어른에게는 1년이 50분의 1입니다. 엄청나게도 짧은, 그죠? 숫자이죠.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때보다 점점 더 나이를 들어가면서 고난도 많아지고 어려움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그참 마음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이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걷잡을 수 없이 빨리 갑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날아갑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아,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날아가는 인생 이거 언제 한번 어디에 정지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어떤 그 틈조차도 없이 그냥 탄력 받아서 날아가서 꽈당 하고 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인생이 정말 짧다. 올해도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았는데 1년이 지나가 버렸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참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기만 한 시간이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정지하라 그러면 정지하고 그리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과의 리듬과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있다면 다시 바로잡고 돌려서 내가 다시 수정 궤도해서 그리고 갈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그런 그 점검해야 될 점들을 우리가 마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정신없이 날아가기만 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놓고 그리고 생각해라. 또 붙들어 놓고 그리고 잠깐 멈춰라. 쉬어라. 여기서 정비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무언가 또 힘을 얻고 바른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영어로도 길갈이던데요. 이 마치 이거 히말라야 같은 큰 산을 이렇게 등반할 때 베이스 캠프를 치죠.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서 올라갔다가 악천후가 닥치고 그러면은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와서 그 날이 개이기를 기다리고 하면서 또 자신들을 정비하고 하는 그런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마 여호수아서 4장 이렇게 뚝 잘라서 보셨으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가 사실은 좀 의아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급기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한그 부모들, 광야 1세대들을 이제 광야 1세대들이 출애굽한 지한 40년 정도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 세대 광야 1세대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거칠고 또 실수하는 삶을 많이 살았죠. 이 자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부모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서는 정말 참 많이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과연 우리의 인생은 후세인 우리들의 세대까지 와서도 이런 부모들의 삶이 연장될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들을 보면은 그 초기 광야 시대 잠깐을 빼놓고선 잠깐 동안 하나님과의 허니문을 그런 가졌던 그런 시간을 빼놓고서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본성과 욕구에 거스르는 것은 참지를 못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 이해가 안 가는 것이면은 들어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고 또 그 진노의 대가로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빼놓고는 광야에 뼈를 묻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의 모습들을 보아왔던 그 광야 2세대들, 세컨 제너레이션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부모도 없이 이제는 혼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굉장한 절박한 심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긴장했겠죠. 이제는 자기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미지의 땅이죠. 자기들이 잘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들어가서는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광야에서 전쟁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뭐 뒷받침을 해주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자기들 혼자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주시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축복을 얻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자 어떤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실제 삶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언가 쟁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굉장히 모형적인 이야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 유업의 축복이라고 불리우는 그 축복을 그냥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내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표현대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하는 그런 자신의 투신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무언가 헌신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죠. 바로 바울의 그런 말씀과 지금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유업의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그것은 같은 맥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 2세대들은 가나안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정말 크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급속하게 흐르는 그 요단강의 강물 보기만 해도 섬뜩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널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따라 했더니 흐르는 강물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각오도 비장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 오늘 읽으신 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5장까지 쭉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언급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길갈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이제 담아서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것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한다라든지 뭔가 싸우고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을 채워주는 어떤 충전하는 힘을 얻는 곳이라든지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더 깊은 그런 통회의 마음을 갖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으로서 길갈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2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길갈의 교훈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길갈은 여러 표현으로 말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제가 오늘 같이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길갈은 기억과 부활의 장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Place of Remembrance and Resurrection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강둑에까지 막 흐르고 있고 어느 누구도 건널 수 없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했더니 강물이 말랐습니다. 그 지시한 내용은 뭐였죠?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흐르고 있는 강물 위에다 발을 디뎌라.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강물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과연 그렇게 순종했더니 물이 끊어지면서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선 걸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마른 땅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약 한 2km 후방에서 그 제사장들이 강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두가 강을 무사하게 건넜는데 그 건너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대형은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까지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말랐죠. 그러면 백성들이 전부 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에서 큰 돌을 각 지파의 수대로 주어라.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기념석을 쌓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12개의 돌을 또 다른 12개의 돌을 얻어서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에다가 또 기념석을 쌓아라. 스톤 모니먼트를 쌓아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 돌을 쌓은 곳이 오늘 20절에서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래서 길갈에 바로 그 돌 비석을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12개의 돌로 두 곳에다가 이 스톤 모니먼트를, 그러니까 그 돌 비석을 세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장 6절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말하자면 자기 그 광야 2세대가 체험한 그 기적을 그냥 그 세대에만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손들에게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묻는 것이죠. 엄마 아빠 왜 이 돌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 아빠는 이 돌비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크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해줄 은혜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땅이 갈랐을 때 이제 돌비를 세워놓았으니까 다시 물이 차면은 그 돌비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얘기할 겁니다. 저 강물 밑에도 12개의 돌이 기념비가 되어서 세워져 있단다. 그러면 뭐 아이 거짓말 마세요 뭐 이렇게 했다가 아니야 진짜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라고 한 대로 한 것이 그대로 있어. 그렇게 됐다가 좀 가물어서 강물의 수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돌 끝에 그 이 꼭대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를 보고 엄마 아빠 말이 정말 맞네. 와 정말이구나. 그리고 흥분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기념석을 세우는 것은 자기들에게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2004년도에 호주에서 살다가 이제 게인즈빌로 왔는데 제가 미국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제가 공부하던 테네시의 낙스빌입니다. 그곳을 생각하면 뭐 공부의 측면에서 보면 솔직하게 제 심정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진절머리 나는 곳입니다. 전혀 저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곳이지만 제가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가 그곳에 그렇게 좋지 않은 느낌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수년 만에 한번 그곳을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물론 큰 감회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저만 감회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점점 보니까 밋밋해지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여행의 흥분이 가라앉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기억의 장소를 더듬으면서 이쪽 가자 저쪽 가자 막 이러면은 이제는 좀 그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가 않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걸 후퇴해야 되겠다. 그러고선 그냥 제가 최소한도로 봐야 될 것만 빨리 보고 그것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그 예수님 믿은 기념으로 그 교회 앞에다 나무라도 한 그루 심어 놓았다면 그 나무 앞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나무가 말이지 이러면서 내가 주머니 다 털어서 이거 심은 나무야. 예수님 믿은 기념으로 심은 나무야. 그러면 그 앞에서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뭐 전혀 할 수도 없었고 뭐 생각 그런 생각 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성경을 보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돌비를 쌓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은 본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또 후손들에게 시대가 또 오고 올수록 우리가 그렇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운 돌비도 큰 의미가 있지만 강폭판에 세운 돌비 그 의미를 더 깊이 해줍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을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물 한가운데는 그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위험한 곳이죠. 철철철철 흐르던 강물이 딱 멈추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다시 사람들을 뒤집어 씌우면서 물이 또 급속한 속도로 흘러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크게 야기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로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이미 나의 위험한 곳, 그러나 내가 피해갈 수 없고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바로 그 위험한 곳에 먼저 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을 완전히 잘 통과해서 지나갈 때까지 나의 걸음을 지켜보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의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빠지고 해서 위험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위에 안전한 곳에 계시다가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고 두 팔을 뻗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위험한 곳에 들어갈 때는 이미 먼저 그 안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강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비로소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 있는 나와 함께 이제 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길갈에서 새롭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같이 이루어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후에 늘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를 하시고 또 우리는 그러한 권면을 받습니다. 주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복음의 신세계가 제공하려는 그 유업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도 그것을 쟁취하겠다는 동기부여도 생기지 않습니다. 기억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억할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정말 실질적인 그 한 장소로서의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길갈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몰두해서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러다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기억해야 하는 그런 부르심과 초청을 언제든지 항상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멈춰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은혜의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그 희생이 진정으로 내 가슴을 치고 들어왔을 때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내가 세상 살면서 당할 어려움, 답답함, 그리고 두려움, 불안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 보게 하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분 있습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 답답함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분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하는 것이 그냥 기억났다가 아니라 그 기억했기 때문에 내게 무언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는 분명히 답답하고 두려운 미래지만 새로운 눈을 뜨고 희망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제가 아까도 낙스빌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교회 가기 싫어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제가 자취하던 방에 허름한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상 앞에 매일 밤마다 뭐 짧게는 5분, 길게면 15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던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죠. 그리고 그때 정말로 너무 답답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잿빛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희망과 힘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 막연한 것이긴 하겠지만 그런 기대감 하나로 정말 그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험한 물과 불을 지날 때에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정말 실질적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실제적인 역사로 남겨놓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넘어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말은 한 번만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가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년에도 펼쳐주실 유업의 세계를 향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오늘 기억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성화가 되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앞에 펼쳐지는 미래를 향해서 또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고, 또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늘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삶을 새로운 안목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돌비를 쌓았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그 같은 장소 길갈에서 또 할례를 받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이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3일에서 7일 정도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것이 해야 될 일일까요? 상식적으로는 아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자기들 힘으로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 정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3일을 끙끙 앓고 일주일을 끙끙 앓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징표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모태신앙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그런 그 자격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나의 정신세계 속에 가장 중앙에 있어야 될 큰 기둥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뚜렷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이 급해지고 뭘 빨리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영적 길갈, 십자가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큰 은혜를 감사할 때는 감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일어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미래에 진정한 동기부여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로와 권면의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감상적으로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시는 동기부여를 받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을 임할 때, 믿음의 싸움에 임할 때 구원에 따라서 오는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바로 여기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앞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의 장소이고 또 부활의 장소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버릴 우리 인생입니다. 성도님 모두가 다 자신의 영적 길갈로 수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순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의지로라도 내가 이제 불필요하고 상처받았고 그리고 기분 나빴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좀 석연치 않았던 그런 느낌들 있었던 것들은 의도적으로라도 기억에서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필요한 생각들을 많이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자꾸 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맞을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다들 알고 계시죠?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해라. 십자가에서의 은혜를 기억해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식은 한 해 동안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년을 그냥 또 다른 한 해로 맞는 내년이 한 해가 아니라 부활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맞이하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찬식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2013년도에는 과연 내 인생에 또 우리 교회의 이제 행로에 얼마나 부활의 새 생명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찬식에 진지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